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우유의 요즘 휴대폰 게임 중에 방구석의 인어 아가씨인가? 그 휴대폰 그 뭐지? 아, 그 무슨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그거 요즘 유행하는 것 같던데?
아 슬프다. 연애 시뮬레이션.
아 그걸 아 그 뭐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게임?
어.
아 미연 씨.
아 맞아 맞아 미연 씨 미연 씨 미연 씨.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근데 거기에서 나 그 그 오유에서 그 게임을 한 글을 봤는데 거기서는 인어가 원래 인어가 아니었어. 좀 설정이 이상해.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갑자기 인어가 돼서 나타난 거야. 근데 주인공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게임이니까 현실이 아니지.
인어 공주 관련돼서 되게 많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일단 디즈니의 그 인어공주가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일단 이 이야기는 좀 더 이제 그 내용 들어가서 해야 될 이야기니까
잃어버린 당신의 동심을 찾아드립니다. 동화 들려주는 여자.
잃어버린 당신의 동심을 찾아드립니다. 동화 들려주는 여자. 먼저 됐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음향을 맡고 있는 역행소년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웹툰 작가를 꿈꾸는 마녀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네, 아직은 대학생. 저도 미래 백수를 지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페어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3화째 녹음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업로드의 텀이 엄청 길었어요. 1화를 올려놓고 저는 이제 한 두 달 전인가 이제 호련이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라져버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녹음을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보는 걸로 하고 뭐 그간 뭐 쉬면서 뭐 했던 행적들 뭐 기억나는 것들 있나요?
마녀님은 열심히 일을
저 일하고 그림 그리고 일하고 그림 그리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휴가도 그냥 서울에서 보냈어요.
어떡해.
그 웹툰은 좀 진전이 있나요?
아직 그 배도에서 이제 한 달간 하고 네. 제가 지금 아직 휴재를 했어요. 휴재 공제를 했어요. 이제 뭐 다음에도 올리고 공모전 같은 데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휴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고 웹툰
작가예요.
네,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 워낙 웹툰 서비스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근데 보니까 저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막 이렇게 레진 코믹스처럼 시작하려는 데에서 연락이 좀 몇 번 왔었어요.
어쨌든 이번 주의 동화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안드레센의 가장 유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고 듣고 이 동화는 내용을 모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인어공주. 사실 그 동화를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디즈니사의 그 인어공주가 또 유명한 그 보셨어요?
저는 최애캐라서 제 동화 최애캐라서 저는 몇 번 읽어봤어요 진짜 열 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이름이 아리엘?
에리얼.
에리얼.
네.
하고 보셨어요?
저 본 적은 있어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안다다시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네.
아. 그 개 이름이 세바스찬이던가?
네, 개 이름이 네. 세바스찬.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인어공주, 지금부터 동화 인어공주 시작해 볼게요.
육지에서 바다 저 멀리 끝으로 나가면 물은 수레곡화처럼 푸르고 수정처럼 투명합니다. 아무리 긴 닷줄을 풀어도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 바닷속엔 인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속에는 하얀 모래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한 나무와 해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줄기나 잎이 유연해서 물이 조금만 일어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가지 사이를 크고 작은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새들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다 아주 깊숙한 곳에 인어의 용궁이 있었습니다. 산호로 된 성벽과 높은 창은 투명한 호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물이 흐를 때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조갑이로 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 조갑이 하나하나에는 빛나는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왕은 몇 년 전에 왕비를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왕의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었지만 자신이 왕족 출신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 꼬리에 12개나 되는 장식품을 달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분이 높은 인어라도 6개 이상의 장식을 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외에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손녀 인어 공주들을 무척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인어 공주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모두 예쁘게 생겼지만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 공주가 제일 고왔습니다. 막내 인어 공주의 살결은 장미꽃처럼 보드라웠고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없고 물고기에 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들은 매일 성 안에서 놀았습니다. 넓은 홀의 벽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큼직한 호박으로 된 창문을 열면 물고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창을 열면 제비가 날아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어 공주는 물고기에게 손으로 먹이를 주기도 하고 어로 만져 주기도 했습니다. 성 밖으로는 커다란 정원이 보이고 푸르고 울창한 나무와 불꽃처럼 새빨간 나무가 있었습니다. 줄기와 잎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무 열매는 황금빛처럼 보였고 꽃은 타오르는 불처럼 번뜩였습니다. 바닷속에는 아주 고운 모래가 유황의 불길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푸른 빛 속에 있으면 하늘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햇님도 보였습니다. 바닷속에서 보면 햇님은 보라색 꽃처럼 보였는데 꽃술에서 떨어져 나간 꽃잎이 내리쬐는 햇빛으로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인어 공주들은 정원 안에 각자 작은 화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화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래 모양의 화단이 있는가 하면 인어 모양의 화단도 있었습니다. 막내 인어 공주는 햇님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붉은 꽃으로 장식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막내 인어 공주는 조용하고 생각 깊으며 좀 엉뚱한 데가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침몰한 배에서 주워온 여러 신기한 것으로 화단을 장식하는데 막내 인어 공주의 화단에는 햇님을 닮은 장미색 꽃과 아름다운 대리석상만 달랑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하얀 대리석으로 조각된 아름다운 소년의 얼굴 상이었습니다. 언젠가 바닷속으로 침몰한 난파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막내 인어 공주는 이 소년상 옆에 장밋빛 수양버들을 심었습니다. 수양버들에서 싱싱한 가지가 푸른 모래 바닥에 닿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나 조각 위에 보라색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물결을 따라 줄기가 움직일 때마다 수양버들의 가지와 뿌리가 잎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어 공주는 인간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할머니는 배와 마을, 인간과 동물 등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일은 지상에서는 꽃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속 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거든요. 또 숲은 아름다운 초록색이고 물고기는 달콤한 소리로 재밌는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물고기라고 한 것은 작은 새를 말합니다. 작은 새를 본 적이 없는 소녀들이 새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바다에 앉아서 달빛을 받으며 커다란 배를 바라보기도 하고 속과 마을을 구경하기도 하렴. 내년이면 첫째 언니가 15살이 됩니다. 인어공주들은 모두 1살 터울이었기 때문에 막내 인어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가 지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5년이나 뒤의 일이었습니다. 공주들은 바다 밖으로 나가서 맨 처음 본 것과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동생들에게 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알고 싶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바다 밖으로 가장 나가고 싶어한 공주는 제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막내였습니다. 막내 인어 공주는 밤마다 열려진 창밖에 서서 푸른 물결을 가르며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과 별도 보였습니다. 물을 통해 보는 달빛과 별빛은 희미했지만 무척 크게 보였습니다. 때로는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빛을 가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이 고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태운 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승객은 바닷속에서 인어공주가 하얀 손을 뻗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제일 큰 인어공주가 15살이 되어 바다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언니는 동생들에게 해줄 이야기를 한 보따리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일 아름다웠던 것은 달빛이 밝게 비추는 고요한 바닷가 모래 언덕에 앉아서 본 오색 찬란한 바닷가의 큰 마을이었어. 수백 개의 별빛 같은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 정말 즐거웠던 일은 음악 소리와 부릉부릉 되는 차소리,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를 듣는 거였단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탑과 교회의 종소리는 정말 멋졌어. 막내 인어 공주는 다른 언니들보다 더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열린 창가에 서서 푸른 물결을 올려다보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갖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큰 마을을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바닷속까지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둘째 인어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인어 공주가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 마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밤마다 열린 창가에 서서 푸른 물결을 올려다보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갖가지 소리가 들린다는 큰 마을을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바닷속까지 들리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둘째 인어 공주가 바다 위로 나갔습니다. 인어 공주가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 마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구름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검붉은 색으로 물든 구름이 머리 위를 둥실둥실 흘러갔습니다. 구름보다 빠른 백조의 무리들이 길고 하얀 베일처럼 한 줄로 나란히 지는 해를 향해 헤엄쳐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바다 위와 구름 위를 물들였던 장밋빛도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인어 공주가 바다 위로 나갔습니다. 셋째는 인어 공주들 중에 가장 모험심이 강해서 넓은 강을 가로질러 헤엄쳐가서 포도 덩굴이 우거진 아름다운 푸른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숲 사이로 오래된 성과 농가가 보이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인어 공주는 햇살이 매우 뜨거워서 빨개진 얼굴을 식히느라 바닷속으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느 좁은 냇가에서는 발가벗은 아이들이 물속에서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습니다. 셋째 인어 공주는 아이들과 같이 놀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냅다 도망쳤습니다. 그때 작고 검은 동물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개였는데 인어공주는 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어공주를 향해 개가 짖어댔습니다. 인어공주는 너무나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숲과 푸른 언덕, 물고기 꼬리 없이도 헤엄을 잘 치던 귀여운 꼬마들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넷째 인어 공주는 용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은 시원하게 훤히 트였고 하늘은 커다란 유리로 만든 둥근 천장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배가 지나갔고 저 멀리 갈매기도 보였습니다. 돌고래들이 제주를 넘었고 큼직한 고래들은 콧구멍으로 수백 개의 분수를 뿜어냈습니다. 다섯째 인어공주의 생일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못 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녹색으로 변하고 주위에는 빙산이 떠 있었습니다. 공주는 빙산은 진주처럼 아름다우며 인간이 만든 어떤 교회의 탑보다도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마다 이상한 옷 모양을 하고 있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다섯 번째 인어공주는 제일 큰 빙산 위에 올라가 긴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을 지나가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방향을 바꾸고 가버렸습니다. 해가 지자 하늘 가득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일었고 붉은 번개불이 위로 치솟은 빙산들에 비치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돛을 내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파도에 휩싸인 빙산 위에 조용히 앉아 푸른 번개불이 지그재그를 그리며 바다 위로 쏟아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언니들은 바다 밖으로 처음 나갔을 때 보고 들은 모든 일이 신기하고 아름답다며 한창 떠들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바다 위에 나갈 수 있게 되자 그런 열정은 곧 식어버리고 집에 있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인어공주들은 바닷속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편해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다섯 자매는 손을 잡고 바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두들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폭풍 속으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면 인어공주들은 배로 다가가 바닷속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며 아름다운 바닷속에 대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폭풍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바닷속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인간은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어의 용궁에 도달했을 때는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매일 밤마다 위로 올라갈 때 막내 인어 공주는 혼자 남아 언니들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인어에게는 눈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나도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좋겠어. 난 바다 위의 세계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을 좋아하게 될 거야. 막내 인어 공주가 말했습니다. 마침내 막내 인어 공주도 15살이 되었습니다. 너도 이제 어린이가 아니구나. 이리 온 언니들처럼 너도 화장을 시켜주마.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흰 백화관을 인어 공주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진주로 장식된 화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8개의 커다란 조가비를 인어공주의 꼬리에 달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인어공주가 말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려면 참아야 한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인어공주는 호화스러운 장식들을 떼어버리고 무거운 화관도 벗고 싶었습니다. 정원에 핀 붉은 꽃이 더 어울렸을 것입니다. 인어공주는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거품처럼 가볍게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막내 인어 공주가 물 위로 나왔을 때는 막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구름은 장밋빛과 금색으로 빛났고 황혼빛으로 물든 하늘에는 초저녁 별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고 파도 한 점일지 않은 바다 위에는 큰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는 돛을 한 개만 펼쳤는데 밧줄과 돛을 편 후미에 선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음악과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두워지자 배에는 수백 개의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망국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 같았습니다. 인어공주는 선실 창가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파도의 몸이 들릴 때마다 창문 유리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부리부리한 검은 눈이 매력적인 젊은 왕자였습니다. 왕자는 16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배 안에서는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갑판 위에서 춤을 추고 수백 개의 불꽃이 터졌습니다. 순간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져서 인어공주는 깜짝 놀라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얼굴을 내민 공주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이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인어공주는 불꽃놀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커다란 해가 펑펑 소리를 내며 돌기도 하고 예쁜 불꽃 물고기가 파란 하늘 위로 춤을 추며 올라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이 조용한 바닷속으로 거울처럼 반사되었습니다. 환한 불꽃이 배와 인간을 비추자 아주 작은 밧줄까지 다 보였습니다. 젊은 왕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왕자가 웃으면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동안 감미로운 음악이 밤하늘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인어공주는 배와 아름다운 왕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등불은 모두 꺼지고 불꽃도 더 이상 밤하늘로 날아오르지 않았으며 폭죽 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닷속에서 희미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인어공주는 여전히 물 위에 떠서 배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돛이 하나 둘 펴졌습니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괴상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멀리서 번개가 쳤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어올 것 같았습니다. 선원들은 재빨리 돛을 접어 올렸습니다. 거대한 배는 울부짖는 바다 위를 출렁거리면서 화살처럼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파도가 높은 산처럼 일어 금방이라도 배를 덮칠 것 같았습니다. 배가 백조처럼 높은 파도 속을 가라앉았다 치솟았다 했습니다. 인어공주에게는 무척 재미있는 광경이었지만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두꺼운 선판이 강한 물살에 부서지고 큰 돛대가 갈대처럼 동강 부러졌습니다. 드디어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물이 와르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인어공주는 그제야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도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의 파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는데 갑자기 번개가 쾅 하고 내리치더니 밝아져서 바다 위가 잘 보였습니다. 어느새 배 위는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인어공주는 얼른 젊은 왕자를 찾았습니다. 인어공주가 왕자의 모습을 찾는 순간 배가 두 동강이 나누면서 깊은 바닷속으로 왕자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바닷속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잠깐 기뻤지만 곧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과 용궁으로 가기 전에 죽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널려있는 배의 조각들을 피해서 왕자가 있는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배 파편에 부딪히면 자신도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말입니다. 인어공주는 깊숙이 잠수하여 파도 위로 높이 올라가면서 드디어 젊은 왕자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이미 왕자는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아름다운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어공주가 찾지 않았다면 왕자는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물 위로 들어올린 다음 파도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아침이 되자 폭풍은 사라졌고 배 역시 흔적도 없었습니다. 햇님이 떠올라 물 위를 비추자 왕자의 볼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여전히 왕자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바닷속 작은 화단에 있는 대리석상과 왕자가 닮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키스를 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육지가 보였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는 백조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눈송이가 빛났습니다. 해변 근처에는 아름답고 푸른 숲이 있었는데 그 옆에 교회처럼 생긴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원에는 레몬과 오렌지 나무가 무성했고 문 앞에는 키 큰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작은 만을 이루고 있어서 물살이 잔잔했고 안쪽으로 펼쳐진 모래밭에서는 보드랗고 하얀 모래가 파도에 씻기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왕자를 안고 헤엄쳐 가서 햇볕이 잘 드는 모래 위에 왕자를 눕혔습니다. 그때 크고 하얀 건물 안에서 종소리가 울리더니 소녀들이 정원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다로 뛰어들어가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물거품으로 머리와 가슴을 숨기고 어떤 소녀가 이 불쌍한 왕자 곁으로 오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처녀가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처녀는 몹시 놀라는 듯 하더니 곧 다른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자는 삥 둘러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어공주에게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인어공주가 자기를 구했다는 것을 왕자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인어공주는 무척 슬펐습니다. 왕자가 큰 건물 안으로 옮겨지자 인어공주는 울면서 바닷속으로 잠기며 아버지가 있는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내 인어공주는 늘 뭔가를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바깥 세상을 다녀온 뒤로 더 심해졌습니다. 언니들은 바다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막내 인어공주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인어공주는 왕자와 헤어졌던 모래밭으로 몇 번이나 갔습니다. 정원이 있는 과일들이 무르익어 손으로 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 위에 쌓였던 눈도 녹았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모습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인어공주는 슬픔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화단에 있는 왕자를 닮은 아름다운 대리석상을 껴안아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인어공주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막내 인어공주의 꽃밭은 전혀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꽃과 잡초는 날로 무성해져서 긴 잎과 줄기가 나뭇가지를 칭칭 감아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인어공주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한 언니에게 마음속의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곧 다른 언니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언니들과 다른 두서넛 인어뿐이었습니다. 언니들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의 친구 중 하나가 왕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생일날 배 위에서 잔치를 하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인어는 왕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가자! 언니들이 말했습니다. 인어들은 모두 어깨를 감싸고 왕자가 있는 궁전의 해변으로 올라갔습니다. 궁전은 광택이 나는 크림색 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대리석 계단이 몇 개 있었는데 계단 한쪽은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지붕과 건물 주변을 둘러싼 둥근 기둥 사이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대리석상이 서 있었습니다. 수정같이 투명하고 높이 솟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값비싼 커튼이 쳐 있었고 융단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 그림이 몇 개나 걸려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홀 가운데에서 분수대가 물소리를 내며 천장까지 높이 치솟았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에서는 햇살이 들어와 물 위와 커다란 수반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수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자가 살고 있는 궁전을 알게 된 막내 인어공주는 매일 밤 바다 위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어두운 궁전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수로를 헤엄쳐서 근사한 대리석이 있는 발코니 아래까지 갔습니다. 인어공주는 물 위에 솟은 발코니 그늘에 몸을 숨기고 젊은 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왕자는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모른 채 밝은 달빛을 받으며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왕자가 노래를 부르며 보트를 타고 밤바다에 나오면 인어공주는 초록색 풀 그늘 사이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어공주의 긴 머리카락을 장식한 끈이 바람에 날리면 사람들은 백조가 날개를 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횃불을 켜고 바다에 나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젊은 왕자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어공주는 배가 침몰했을 때 죽을 뻔한 왕자를 구해준 일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왕자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껴안고 정성껏 왕자의 이마에 키스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왕자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꿈속에서라도 인어공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사모하게 된 막내 인어공주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인어의 세계보다 훨씬 넓은 것 같았습니다. 인간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달릴 수도 있고 구름보다 높은 산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육지에는 숲과 밭이 있고 인어공주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막내 인어공주는 인간 세계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들도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위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세계는 할머니가 바다 위의 육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바닷속에 사는 우리와 달리 인간은 죽지 않나요? 막내 인어공주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란다. 인간도 죽는단다. 우리는 300년이나 살지만 인간은 우리의 일생보다 훨씬 짧지.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다하면 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닷속 무덤에 잠들 수 없단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야. 마치 해초 같아서 한번 잘리면 두번 다시 푸른 잎이 자라나지 못하지.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이란 것이 있어서 육체가 죽어서 흙이 된 후에도 다시 태어난단다. 그리고 맑은 공기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너머로 간단다. 인간 세계는 우리가 물 위로 떠오르면 볼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은 우리가 결코 볼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로 가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왜 불멸의 영혼이 없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요. 죽어서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위해 내 목숨에 100년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막내 인어공주가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위 세계 인간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 그럼 난 죽으면 거품이 되어 바다 위를 떠돌아야 하나요? 파도의 속삭임도 놓지 못하고 예쁜 꽃과 붉은 해님도 보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단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부모보다도 더 널 사랑하여 오직 너만을 생각하게 되면 가능하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널 사랑하고 신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네 오른손에 얹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네 몸속으로 흘러들어간단다. 그러면 인간의 행복을 나눌 수 있어. 그건 그 사람이 너에게 영혼을 나눠주어도 자신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런 일은 결코 없단다. 게다가 바다에서는 아름답다고 하는 네 꼬리를 육지에서는 흉측하게 생각하거든. 인간이 우리 꼬리의 진가를 모르는 거지. 위세계에서는 다리라는 튼튼한 버팀목이 없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막내 인어공주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기운을 내라. 우린 30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잖니. 그동안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지내자꾸나. 300년은 긴 세월이니까 그 후에는 더 편히 쉴 수 있단다. 오늘 저녁에는 무도회를 열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무도회였습니다. 커다란 무도회장의 벽과 천장은 투명하고 두꺼운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벽마다 장밋빛과 풀빛이 도는 커다란 조가비가 푸른빛을 내어 바닷속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물고기가 유리벽 옆으로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늘색이 붉은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금색, 은색 비늘의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무도회장 가운데로 넓은 시냇물이 졸졸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남녀 인어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 공주의 목소리가 제일 고와서 모두들 손뼉을 치며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최고로 아름답다는 사실에 인어 공주는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바다 위의 세계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왕자에 대해 생각하니 불멸의 영혼을 갖지 못한 자신의 불행이 도저히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신나게 춤추고 있는 동안 막내 인어공주는 궁전에서 몰래 빠져나와 자신의 작은 화단에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백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왕자님이 탄 배일 거야.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좋은 왕자님. 난 어쩌면 좋아. 이렇게 왕자님 생각만 나니. 내 평생의 행복을 저분에게 맡겨도 좋아. 저분과 불멸의 영혼이 내 것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거야. 그럼 언니들이 춤추는 사이에 바다의 마녀에게 가보자. 좀 무섭긴 하지만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인어공주는 정원을 나와 사나운 소용돌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녀는 그 소용돌이 뒤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꽃은커녕 해초도 보이지 않았으며 회색 모래뿐인 곳이었습니다. 물과 해초 같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것은 모조리 바다 깊숙이 빨려갔습니다. 마녀의 집으로 가려면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수렁도 건너야 했습니다. 수렁을 넘어가니 마녀가 사는 이상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이 숲에 있는 나무와 꽃은 반은 동물이고 반은 식물인 두 종류였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머리가 달린 뱀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지는 끈적끈적한 긴 팔 같고 손가락은 유연하게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았는데 뿌리에서 나온 가지 마디마다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한번 그 소나귀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인어공주는 무서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자와 인간의 영혼을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인어공주는 두 종류에게 잡히지 않도록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단단히 묶은 다음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물고기가 헤엄치듯 몸을 뒤척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종류는 인어공주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두 종류의 수많은 팔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인간들의 하얀 해골, 배에서 나온 물건, 육지동물의 해골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인어가 목이 졸려 죽은 모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인어공주는 숲속 거대한 늪에 다다랐습니다. 늪에서는 큰 물뱀이 수렁 속에서 뒹굴며 흉측한 황색 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늪지 한가운데에 난파당한 인간들의 해골로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마녀는 사람들이 카나리아에게 설탕을 빨게 하듯이 손에 모이를 담아 두꺼비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그럽게 생긴 물뱀을 아가라고 부르며 자신의 가슴에 기어다니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지. 하지만 네 고집대로 하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니야, 귀여운 공주 마마. 그 남자 때문에 네가 불행하게 되어도 괜찮단 말이냐? 네 꼬리를 없애고 인간들처럼 버팀목 같은 두 다리가 갖고 싶은 게지? 그 젊은 왕자 마음에 들어 왕자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이지? 그러고 나서 마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두꺼비와 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때마쳐 잘 왔다. 내일 해가 뜨면 1년 동안 너를 도와줄 수 없었거든. 이봐, 내가 물약을 만들어줄 테니 그걸 가지고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육지로 올라가서 그 약을 마셔. 그러면 네 꼬리가 줄어들면서 인간의 다리로 변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인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가씨라며 감탄할게야. 하지만 너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를 밟아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야. 그래도 참을 수 있다면 도와주마. 참고 말고요. 인어공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어공주는 오로지 왕자와 불멸의 영혼만을 생각했습니다. 말해두지만 한번 인간의 몸이 되면 두 번 다시 인어가 될 수 없단다. 물속을 헤엄쳐 언니들과 아버지가 있는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지. 그리고 왕자가 너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자기 부모를 잊어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하여 신 앞에서 부부의 인연을 맹세하지 않으면 결코 불멸의 영혼이고 뭐고 얻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다음날 너는 심장에 파열되어 거품이 되고 말 거야. 마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인어공주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준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지. 이곳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너는 그 목소리로 왕자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목소리다. 내가 가장 뛰어난 품질의 약을 주었으니 너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줘라. 네 약의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내 피도 섞을 테니까. 당신에게 내 목소리를 주고 나면 나에게 뭐가 남죠? 아름다운 모습과 사뿐사뿐한 걸음, 입처럼 말을 전하는 눈이 있지?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 왜, 혹시 용기가 없어진 거냐? 자, 어서 네 작은 혀를 내밀어라. 약값 대신 잘라야겠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인어공주가 말했습니다. 마녀는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마법의 물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워낙 깔끔해서 말이지. 그러더니 마녀는 수세미 대신 뱀을 둘둘 말아 솥을 닫고 자기 가슴을 칼로 찔러 검은 피 몇 방울을 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김에도 모양이 있는지 아주 끔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녀가 솥에 다른 것을 넣었습니다. 솥이 충분히 데워지자 악어가 우는 듯한 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물약이 완성된 것 같아 얼핏 보니 묽은 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고. 마녀는 인어공주의 혀를 잘랐습니다. 이제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래도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숲을 빠져나갈 때 두 종류들이 널 잡으려고 하면 이 물약을 몇 방울 떨어뜨려라. 그러면 두 종류들의 팔다리가 산산조각이 날 거야. 마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종류들은 인어공주가 손에 든 별처럼 반짝거리는 물약을 보는 것만으로도 겁을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분에 인어공주는 쉽게 숲과 늪, 소용돌이를 빠져나왔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계신 용궁이 보였습니다. 큰 무도회장의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잠을 자고 있겠죠? 하지만 인어공주는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이대로 떠날 참이었습니다. 인어공주의 가슴은 슬픔으로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인어공주는 조용히 정원에 들어가 언니들의 화단에서 꽃 한 송이씩을 꺾고 궁전을 향해 몇 번이고 키스를 한 다음 푸른 바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인어공주 상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동화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저희가 상하로 나눴어요. 상편은 인어공주가 이제 마녀를 만나서 인간이 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한번 담아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상하로 나눈 이유가 동화 내용의 절반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이제 주제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먼저 이렇게 상하로 나눴는데 먼저 저희가 상편 내용을 조금 얘기해보면은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다른 부분 없고 추가된 부분 정도만 있는 것 같아서
네.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잔인하고 야한 동화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딜 봐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아니, 우유에서 네. 올라온 걸 봤어요.
뭔가 2차 가공된 걸 보신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 건가 봐요. 근데 네. 아무튼 저는 되게 이 동화 최애캐가 인어공주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1부에서 나와요. 이 왕자를 위해서 마녀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 적극적인 여성상.
어느 정도 네. 강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저희가 이 인어공주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공정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글쎄요. 근데 저는 살짝 놀랐던 게 그 동화를 제가 이 동화를 알게 된 거는 아무래도 디즈니 만화에서 본 거였으니까 거기서 순화시킨다 이렇게 무슨 마법 같은 걸 써서 목소리를 뺐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혀를 자를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그 부분은 조금 의외긴 했는데 혀를 자른다는 건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걸을 때마다 아, 다리에서 막
아픔을 느끼고
네, 그거는 저도 몰랐네요.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쨌든 인어공주가 원하는 게 다리였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공정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주제도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주제에 관해서는 이제 짝사랑에 관한 이 인어공주가 왕자를 향한 짝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은 문득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이 한눈에 반한다는 거 이거 믿으세요? 이거?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거
어떤 계기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를 믿지 않아요. 그냥 첫눈에 봐서 잘생겼네? 뭐 이렇게는 느낄 수 있는데 반했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첫눈에까지는 아닌데 몇 시간 만에 되게 관심을 가진 적은 있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걸 좀 뭔가 흥미가 이 사람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거나 이런 걸 말하나요?
아니 이제 여기 보면은 인어공주는 그 전부터 아 지상에 올라가서 그 인간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올라서 왕자를 딱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죠. 그 딱 처음 모습만 보고.
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도 금방 한 얘기를 나눠보면 깨져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몇 시간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얘기를 나눠서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하나의 계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아 딱 이런 그런 이성이 있을 수 있는데 딱 첫눈에 보고 반하는
그렇지,
첫눈에 보고 반하고 그 남자들의 모든 걸 이제
아니 절대
거래할 정도로 마녀에게 가서
저도 그렇게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약간 조심스러운 타입이랑 이렇게 관심이 간 이후에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까? 나랑 잘 맞을까? 계속 재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동화적 발상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성을 한눈에 딱 보고 반한다는 문득 또 뭐 저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 인어공주가 본 상대가 왕자니까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왕자니까
그리고 인어공주가 첫눈에 반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 그 대리 조각상을 보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막 꿈을 꾸고 희망을 막 꾸고 막 이랬으니까 약간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약간 그런 거일 수 있네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아이유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 아이유 예쁜 것 같다. 근데 길 가다 아이유랑 정말 한 싱크로율 한 95%인 여성을 딱 봤을 때 하는 이런
그렇죠,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성이 이렇게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한눈에 반한다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첫사랑에 대한 뭐 앞에도 말했지만 이런 첫사랑에 대해서는 이런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많은 거를 걸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는 힘들 것 같아요.
역행소녀님은 한눈에 반해본 적 있으세요?
글쎄 저도 한눈에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고 가다 뭐 그런 거는 뭐 한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 뭐 드라마나 가끔 그런 꽁트 같은 데서 나오죠. 이렇게 딱 한 첫눈에 보자마자 갑자기 데스티니 막 이러면서 나면서 반하고 그런 거는 사실 진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것 같은.
근데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뭐.
특히 결혼 상대를 만날 때 딱 봤는데 아, 이 사람은 내 부인이 되겠다 혹은 남편이 되겠다고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럼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눈에 딱 보는 그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 성격 같은 게 있잖아요. 외모를 보고서 좀 느껴지는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뭐 그럴 때 이제 보통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첫눈에 반했다는 거에 함정이랄 게
이제 역행소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평소에 그려오던 이상형과 딱 부합이 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귀어보면 그 외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을 하다가 결국 사귀었을 때 짝사랑을 하던 사람의 환상이 깨져서 그쪽이 오히려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진 경우도. 근데 저도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수업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양으로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데 짝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막 했어요. 그것도 설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나랑 사귀어달라고. 근데 그것도 인어공주랑 인어공주 상황이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설득할 때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파악을 하고 막 설명하고 전달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는 거라고. 인어공주는 왕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예쁘고 뭐 춤도 잘 추고 사뿐사뿐 걷고 하니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 남자들이 뭐 무슨 이벤트를 하고 막 꽃을 사고 하잖아요. 그게 절대 어떻게 고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누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고백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나가다 야 사귀자 이렇게 해도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걷다가 얘기를 해도. 그래가지고 인어공주가 그 수업을 들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인어공주가 밀당을 알았어야 돼. 나 밀당 잘 못하는데 밀당을 우리가 좀 인터넷으로 글이라도 글을 보고 배웠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어공주는 이제 밀당하려고 올라가려고 이제 목소리도 팔고 이제 그랬던 걸.
인어공주는 밀당보다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주면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저는 좋거든요. 집착이 정은 집착이 그게 더 심해지면 집착이 되잖아요. 헌신적인 사랑이 집착 전에 그런 거는 되게 좋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렇게 해주는 게
그렇죠. 남자들은 어때요? 여자들이 그렇게
그러게요.
인어공주처럼 적극적으로
그거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뭐. 다
예쁘면 다 되는?
예쁜데 헌신적이면은 뭐 최고인가. 솔직히 말, 아니에요. 나는 조금 멘트를 줄여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상 이야기에서는 뭐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 뭐 헌신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제 하편에서는 이제 이 인어공주가 이제 왕자를 만나고 결말의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주제는 아무래도 이 인어공주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뭐 오늘 이야기가 뭐 제가 얼마쯤 어떻게 편집해서 내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다시 감이 차로 돌아간 것 같아.
지금 딱 완전히 그런 느낌이에요.
리셋된 것 같아.
어쨌든 저희가 다음 화도 한번 재미있게 꾸며볼 테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팟빵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팟빵 댓글로 뭐 지적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뭐 저희가 악플은 알아서 잘 고소를 할 테니까
적당히 따끔한 충고 부탁드릴게요.
적당히 저희도 적당히 따끔하게 대응을 할 거니까
뜬금없이 욕을 막 쓰면 나도 댓글에다 뜬금없이 욕 써야지.
어쨌든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고소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무서워서 댓글 달겠나요?
그리고 저희가 재미있게 어떠한 댓글도 저희는 환영하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가 너무 약간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다룬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더 기대해 주세요.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 되고
사랑이란 참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좀 뭐랄까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사랑은 정말 사랑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있으시다고. 친구 중에
지인 중에 그분은 뭐랄까 연애해야지 하면은 주변에 여자가 주룩 생기는
뭐야?
사랑의 연금술사인가?
진짜
연성해내는 거예요? 어,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정말. 그러다, 아, 돈도 없고 요즘 좀 힘들다 하면 갑자기 추르 여자가 없어지는.
뭐, 돈 아프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아, 이제 좀 연애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 갑자기 탁 하면 갑자기 추르륵 생기고.
한 번, 좀, 강의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분?
그 여자가 이렇게 툭 생기는 게 아니라, 추룩추룩추룩 하면서 여러 명 이렇게 생기는.
스님처럼.
혜민 스님?
아, 혜민 스님 말고. 즉답?
즉문 즉답.
처럼 하시는 분처럼. 우리에 딱 앉혀놓고, 질문을 하면, 딱 받고.
저희가, 다음, 이제, 하편 이후는, 에는 이제 좀 안드레센 말고 다른 동화도 다뤄볼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네, 신나게 까봅시다. 네. 공주들을.
다음에 또 봬요.
안녕.